제5편 사역자 문제 부흥보 제34기 첫 번째, 사역자의 일으켜짐.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사역자가 어떻게 일으켜지는가입니다. 사역자의 일으켜짐은 주로 두 방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 방면은 모임이 있는 지방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임이 있는 지방에 밖으로 나가서 사역할 부담이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지방의 전체 형제 자매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마치 한 손가락이 움직이려고 할 때 즉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온몸을 손가락과 함께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처럼 오직 그가 온몸의 동의를 얻을 때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곧 그분의 몸임을 보았습니다. 모임이 없는 지방에는 몸의 출현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나님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떤 지방에 모임이 생길 때 형제자매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서 모임이 생긴 후 성령이 몸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 사역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방면으로 모임이 없는 지방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가서 사역하기 원하는데 그 지방에 모임이 없다면 그 사람 스스로 직접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산출된 후 성령은 몸을 통하여 선지자와 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일은 하나님 앞에 있을 뿐 아니라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안수란 인정과 연합을 말합니다. 이 안수를 통하여 모든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나가는 일에 연합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간 것은 곧 전체가 간 것입니다. 이 안수는 오늘날 목사 안수와는 의의가 다릅니다. 오늘날의 안수는 일종의 유전으로서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성령이 시킨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첫 번째 외국 전도 여행입니다. 이런 보내심 안에서 성령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의지하여 누구를 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은 후에 비로소 교회가 보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보내심은 성령의 명령을 집행하고 성령의 행동을 확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또 한 번의 전도여행이 언급되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발자취가 나누어진 것을 봅니다. 바울이 밖으로 나가자고 제의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주장하였고 바울은 마가가 동행하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다툼에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갈 것을 결정하고 바울은 실라와 다른 길로 갔습니다. 40절은 바울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바울은 몸의 보내심 안에서 나갔고 바나바에게는 몸의 보내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로부터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지만 바나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몸은 바울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는 15장 이후로 바나바가 다시 언급되지 않았고 이 일에서 성령이 몸의 보내심을 인정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는 수동적이고 배우는 청년 동역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의 책임은 바나바보다 크지 않습니다. 후에 당시는 마가가 다시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어 사역 안으로 돌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한번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성경은 그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도 할 수 있으리 나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어느 형제는 어떤 지방에 갈 수 있는데 나는 왜 갈 수 없단 말인가?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형제가 간 것은 몸에 보내시만 해서 간 것이지만 당신이 가는 것은 스스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으니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지 않고 그를 사용하는 것은 그가 몸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나바를 버리실 수 있듯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기록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 일이 생긴 후 성령은 다시 바나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역을 사역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 몸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오순절 때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서 서서는 복수형이고 소리를 높여는 단수형입니다. 말은 한 사람이 하였지만 열한 사람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할 때 반드시 우리의 후원으로서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의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낸 사람도 더욱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순종의 영 안에서만 성령의 음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찬성을 표준 삼을 수 없고 반드시 순종을 표준 삼아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나가는 것을 당신이 찬성하기 때문에 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때 우리가 어떤 형제의 주장을 찬성하지 않을지라도 그 형제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찬성인가 반대인가에 있지 않고 순종인가 불순종인가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출구가 있습니다. 일단 사역자가 보내심을 받으면 그는 곧 사도입니다. 사도는 곧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와 장로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본다면 장로는 이동적이지 않고 사도는 이동적입니다. 장로는 한 지방을 위하여 세워졌고 사도는 전체를 위하여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일 뿐 장로가 된 적이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장로였고 또한 사도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곧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장로들일 뿐 아니라 또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장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독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도에 대한 그의 책임은 위임받은 일만을 하는 것이고 감독의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기 바랍니다. 장로를 말할 때에는 한 지방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사도를 말할 때에는 온 땅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면으로는 자기가 있는 지방에서 감독의 책임을 맡으면서 또 한 면으로는 각지 사역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형제들 가운데서 나의 일은 한 면으로 사역자로서 각지를 위하는 것이고 또 한 면으로는 여기 상해에서 형제들과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역자의 심사. 이제 우리는 누가 사역자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역자인가의 여부를 어떻게 심사합니까? 첫째, 사역자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선지자가 되는 것, 목자 혹은 교사가 되는 것도 또 다른 종류의 은사입니다. 다른 종류의 은사는 다른 종류의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은사는 바깥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교사의 은사는 교리를 단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자의 은사는 사람을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믿는 이들의 영적 생명을 배양하고 자라게 하며 각 개인의 문제와 일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습니다. 사역자는 이상의 각종 은사들을 많이 구비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자는 최소한 한 가지 은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령 당신에게 은사가 있다면 당신과 함께 집회하는 형제들이 간증하며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심사는 몸에 있습니다. 몸이 이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다면 몸이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역시 몸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전도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지 않을지라도 이상의 몇 가지 은사들은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그들이 독차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하지 못할 때 다른 장소로 바꾸어서 사역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곳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더라도 은사가 없습니다. 둘째, 사역자에게 은사가 있을지라도 만일 그의 생명이 좋지 않다면 여전히 사역할 수 없습니다. 사역은 은사에만 달려있지 않고 또한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충분한 은사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충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역의 결과는 사역자의 은사와 큰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역자 자신의 생명과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은혜가 다른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도 다릅니다. 사역자에게 있는 은혜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가 해낸 일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혜 없는 사람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을 잘 구원받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명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역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헐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면으로는 사역하면서 또 한 면으로는 자신의 일을 헐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형제들이 다 디모데를 칭찬했기 때문에 3절에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의 간증입니다. 디모데는 한 지방만이 아니라 최소한 두 지방에서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일 주님 앞에서 당신의 상태가 참으로 좋고 은혜가 충분하다면 당신과 함께 모이고 있는 형제들은 분명히 당신을 위하여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령한 형제들이 당신을 위하여 증거할 뿐 아니라 신령하지 않은 형제들도 당신을 위하여 증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자와 집회의 관계 및 사역자의 위치. 성령을 따라 본다면 모임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부류는 교회 안에 주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집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은 최소한 이런 부류에 속해야 합니다. 둘째 부류는 물질적인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형제자매들을 대신하여 각종 일을 처리하거나 집회의 사무적인 안배를 관리하는 것 등등의 사무 방면의 일입니다. 이 무리는 성경에서 말한 집사들로서 남자와 여자도 있습니다. 셋째로 이상의 두 부류의 사람들 외에 몇몇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의 일은 집회의 모든 중요한 일, 일을 결정하는 것, 대외적인 왕래, 대내적인 돌봄 등등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곧 성경에서 말한 장로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역자의 특별히 높은 위치가 없습니다. 사역자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상 세 부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역자는 모임에서 넷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세 부류 중 하나입니다. 이 세 부류의 관계를 예시로 표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지방의 형제들이 집회 장소를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장로들이 구상을 내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진 후 장로들은 형제들에게 알리고 다시 각종 책임을 서무 담당자에게 맡기고 또 서무 담당자가 그 일과 관계된 직업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사역자는 자기의 부분을 다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 뿐 전체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와 다른 믿는 이들의 차이는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점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와 지방교회의 관계입니다. 사역자의 위치, 곧 과거 사도들의 위치에 대하여 그들에게는 사도의 일은 있어도 사도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사역자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위임과 부담과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이런 일들에서 마땅히 동일시하고 부축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사도에게 어떤 부담이 있을 때 교회가 찬성하지 않거나 사역이 교회의 통제를 받은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은 크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청년 사역자와 장년 사역자의 관계. 사역에 있어서 청년 사역자와 장년 사역자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근거해 본다면 후에 들어온 사역자는 먼저 들어온 사역자를 순종하고 젊은 자는 연장자를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실라, 디모데, 디도, 오네시보로 등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 바울의 인도를 받고 바울을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파에는 두 종류의 상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역자가 완전히 위에 있는 사람의 통제와 속박을 받고 모든 결정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소위 자유로이 성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혼자 다니고 자기의 밥을 먹으며 자기의 말씀을 전하고 어느 누구의 속박이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다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권을 사람 손에 두는 첫째 종류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없고 주권을 자기 손에 두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에게도 주님이 없습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두 종류의 극단을 깨뜨려야 합니다. 사역자는 돈에 있어서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주님의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교회에 의해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도록 사마리아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적은 교회의 속박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역자는 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을 속박 없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구약 때 선지자 학교를 세운 사람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선지자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사역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사역자의 훈련은 쫓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학도 제도가 있을 뿐 학생 제도는 없습니다. 젊은 사역자가 순종하는 공과를 잘 배우지 못하면 기타 다른 일에서도 좋은 공과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청년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큰 압력을 거친 후에야 유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엄격한 처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의 젊은 사역자에게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엄격했는가를 볼 수 있고 조금도 함부로 행하지 않게 하고 풀어지지 않도록 디모데를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젊은 동역자의 말씀 전함.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때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많은 은사를 얻으려 하나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그런 은사라고 생각하나 사실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 손에 어떤 일들이 맡겨질 때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일을 잘 처리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부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성경의 진리를 단정하고 그 진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교사를 대신하여 진리를 가르치거나 진리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서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교사가 되려 하고 교사는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것을 사모합니다. 이것들은 다 육이며 천연적인 사람의 경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지체가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가 눈을 대신할 수 없고 눈도 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귀를 눈의 위치에 둔다 하더라도 귀는 여전히 귀로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위치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서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젊은 사역자는 개인적으로 연장한 사역자를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서게 하신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서야 할 위치를 스스로 알 때 당신은 육에 빠지지 않고 사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젊은 사역자에게 참으로 교사의 은사가 있고 연장한 사역자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연장자도 그 젊은 자를 순종하고 그의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젊은이는 자신보다 더 노련하고 앞선 사람들에게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더 노련한 사역자들이 있는 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라는 자기의 말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네게서 배웠는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가서 자기보다 앞선 사역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젊은 사역자는 반드시 무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된 순종은 다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할 때 순종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 안에서 단독으로 행하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연장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단독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제를 통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을 때일지라도 그 사역자는 이곳으로 인해 단독으로 행할 수 없고 반드시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전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역자의 신앙.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격에 대하여 모든 사역자들은 공통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역자가 이 큰 원칙들에서 틀렸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장로들은 그를 그들의 일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중요한 어떤 진리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합당한 해설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해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야 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미 찾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 추구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기본 원리는 자기의 의견을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묻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의 국민이 왜 이런 조항이 있고 저런 법률이 있는가를 물을 필요 없이 다만 나라의 법률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가 아니라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깨닫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생겼습니다. 침례받는 것을 예로 삼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전에 약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약세의 진리를 읽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교리는 그의 행위에 의해 산출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태도는 성경에 대한 그의 해석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행위를 의롭다 할 규례만을 찾아내는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합되는 율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그들의 해설은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역자의 피로. 이제 사역자의 쓸 것을 보기로 합시다.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헌금 문제입니다. 믿는 이들의 헌금은 단지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개인의 어떠함과 그가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했다면 공급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문제는 그에게 돈이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일을 했는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그가 일을 하였다면 공급받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은 차비를 인력 거부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인력 거부가 가난한가 부한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와 무관합니다. 그가 일을 하였다면 마땅히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동역자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코필드의 동역자 브라이트 형제에게 헌금하려다가 주님이 그의 피로를 돌아보실 수 있다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헌금을 다시 거두어 드렸는데 그 결과 브라이트 씨에게는 쓸 돈이 없게 되었습니다. 믿는 이들은 사역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가난함으로 공급한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모금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은혜 입은 사람의 최소한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를 입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만진 바 된 사람들의 돈, 부대는 분명히 다 바쳐진 바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 만진 바 되었으나 다른 것들은 만진 바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만진 바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만이 우리 몸에서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분명 사랑의 흘러나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신은 둘 뿐입니다. 첫째는 재물이고 둘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을 사랑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아량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넓힐 수 있는 것은 돈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믿는 이는 과거에 20년 동안 어떤 예배당에서 모임에 참석했지만 어느 누구와도 인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헌신한 후 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사람들에게 헌금의 일을 말하기를 매우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는 길임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헌금할수록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의 말들은 전체를 위해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집회에서 거둔 헌금에서 일부를 뽑아내어 그 지방과 다른 지방의 사역자들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통을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빌립보 사람들의 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전에 있어서 사도와 끊임없는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의 상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의 교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교회에게 폐가 될지라도 그들에게서 요를 받고 고린도인의 돈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그들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교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통이 있는 곳에 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상해교회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외지에서 온 사역자들은 상해교회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 밖으로 돈을 보낸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해교회가 밖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상해의 사역자들이 상해의 공급을 적게 받고 밖으로 많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해교회의 은혜입니다. 개인에게 줄 헌금은 헌금하는 사람이 돈을 종이로 잘 싸고 그 위에 사역자의 이름을 적고 헌금함에 넣은 뒤 헌금함을 개봉하는 형제가 헌금받을 사람에게 직접 주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덟 번째, 사역자의 돈 쓰는 방법. 첫째로,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라는 인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모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난함을 알게 하여 공급을 얻고자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역자는 형제들의 공급을 받을 때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역자가 형제의 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 형제의 헌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참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언급할 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준 인상은 존경할 만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둘째로, 동역자들 사이에 어느 누가 공급을 남보다 더 많이 받을 때 여분을 다른 동역자들에게 나누어 공급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부유한 자로 여기고 큰 돈을 벌었다고 오해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 가정의 생활에 쓸 것을 위하여 때로는 단기간 어떤 금액을 저축해 둘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적인 것입니다. 잠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셋째로, 계획 있게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이 있을 때 필요 없는 것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주심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쓸 때에는 계획과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사고 사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멋대로 물건을 사지 말며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사역자는 결코 빚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죽을지언정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당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울 믿음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서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키우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만나의 원칙.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의 원칙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의 원칙은 곧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은 다 똑같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생활하기 어렵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형제들이 있다면 교회나 개인은 그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직한 형제들에 대하여도 교회는 앉아서 보기만 하고 돌아보지 않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력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도움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고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는 일하여 벌은 돈이 생활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형제들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이 낮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초기에 사도들이 행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돕는 순서는 먼저 모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본 다음 외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 자신의 집에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다면 먼저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본 후 기타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헌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연적이고 손이 가벼운 사람은 많이 헌금하여도 주님의 주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부러진 사람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손이 부러진 사람이 되지 말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헌금은 돈만 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올바른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사역자를 공급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합당함을 경건의 모양을 따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사로가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나사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요 오직 생활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나사로는 돈이 없지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는 두 가지 죄를 질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한 자기의 몸을 학대함이고 둘째는 자신을 지나치게 평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것도 아니며 지나치게 평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여호분의 돈은 최선을 다하여 남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열 번째, 소개 편지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소개 편지에 관하여 언급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사람에게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반 형제가 새로운 지방에 갈 때 다 소개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기 자신에게 전거서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기타 일반 믿는 이들에 대하여 소개 편지가 필요합니다. 그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고 둘째로 거짓 형제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모든 소개 편지에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합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개 편지는 그 지방의 장로나 책임 형제가 집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편지의 종류에는 최소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만 어떤 사람이 함께 떡을 떼는 것을 소개하여 그가 주 안의 형제임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주로 아직 종판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이미 종파를 떠나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셋째,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은사도 있고 말씀 전하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책임자는 소개 편지를 받은 후 발신한 지방에 편지하여 소개 편지 받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소개 편지와 답장 편지들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로 만들어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형제들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소개 편지를 주어야 그를 받고 떡 떼는 데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에도 똑같이 소개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1934년 1월 3일 하동로에서